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전보장 요구를 서방 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군사,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6일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군사부문들이 제출한 제안을 통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최근 서방 측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옛 소련 국가들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측과 회담이 진행될 것임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이미 서방 측으로부터 건설적인 대답을 듣고자 그와 같은 요구사안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인 25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전개한 병력 중 약 만 명을 기지로 복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25일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0만 4,611명을 기록했다며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1,000명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총 사망자 수가 12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최근 일부 과학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연휴 이후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연기하고 통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미셸 블랑케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예정대로 내년 1월 3일에 열 방침이라며 경제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도록 다른 부처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과 신장 위구르 공산당위원회 서기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5일 천취안거가 더 이상 서기직을 맡지 않을 것이며 후임에 마싱루이 광둥서장이 성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천 씨가 조만간 새 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인사 조치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 서기직을 맡아온 천 씨는 자치구 내에 인권 탄압 문제에 연루된 최고 책임자로 평가됐고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공판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법원이 수치 고문의 무전기 불법 수입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한 공판을 내년 1월 10일로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공판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혐의 외에도 군부는 수치 고문에게 뇌물 수수 등 부패 등의 수십 건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가택 연금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델타항공은 최근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여객기가 회항한 이유는 중국 공항의 새 규정 때문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이 새로 적용한 규정은 항공기를 상당 시간 지상에 머물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 규정 때문에 항공편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지난주 시애틀 타고마 국제공항을 출발해 상하이로 비행하던 중 다시 돌아왔습니다. AP통신은 델타 항공 측이 밝힌 중국의 새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항공사인 차이나 에어라인과 에바 항공도 최근 상하이 노선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오특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은 환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미국인들이 전통을 알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연례 행사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어집니다. 환자 축제의 시작은요, 1966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였습니다. 아프리카 민족주의 인권운동가 마울라나 카렌가 씨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립과 번영을 추구하자는 목적의 공동체를 만들자면서 스와힐리어로 첫 과일이라는 뜻의 남아프리카 수확축제에서 착안해서 7개 알파벳으로 된 콴자라는 이 새 이름을 만들었답니다. 각 알파벳에는 단합과 주체성, 집단 책임, 또 협력하는 경제와 목적, 창의력,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이를 상징하는 빨강, 검정, 초록의 초를 꽂은 키나라라는 촛대를 밝히고요. 전통 옷을 입고 아프리카식 예술품과 과일로 집안을 장식하고 아프리카 역사와 문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환자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즐겨야 더 흥이 나는 큰 행사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는 해피 뉴이어이죠. 환자를 기념하는 미국 사람들의 인사는 즐거운 환자, 조이어스 환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시간에서는요. 뉴욕의 한 애견 미용의 달인을 소개하고요. 버지니아주 스털링 지역의 옷가게인데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특별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인데요. 12월 28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남과 함북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에서 1cm 내외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평양 최저기온 11도, 영하 11도, 해산과 삼지연 영하 24도, 김영권 영하 22도, 중강 23도, 평양 11도, 개성 영하 10도, 신의주는 영하 12도, 해주와 남포는 영하 9도, 함흥은 영하 13도, 청진 영하 11도, 장전 영하 5도, 원산 영하 5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 삼지연은 낮에는 최고 기온 영하 8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산은 영하 7도, 김영권 영하 22도, 장진 낮 최고 영하 6도, 청진 0도, 함흥 2도, 장전 5도, 원산 5도, 중강 영하 5도, 평양 영상 1도, 신의주 0도, 개성 2도 되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맑고 먼 바다 구름 많겠고요. 오후 한때나 비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 앞바다 오전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먼 바다는 하루 종일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 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 바다 역시 앞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m를 일다가 오후에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 위원회 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6일에 타계한 데스몬드 투투 명예 대주교의 애도 기간을 일주일 동안 갖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방위 예산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요,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하고 러시아 간의 접촉 움직임이 있네요.
네,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에 다음 달에 나토 러시아 위원회 NIC 소집을 제안했다고 26일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가 같은 날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나토 측도 그런 보도를 확인했습니까?
네, AFP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이 나토 측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현재 나토가 러시아의 회의 참석을 위해서 접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소집에 응하기로 했나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은 26일 알렉산드르 그루쇼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 회담 형식, 대표단 구성 같은 걸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나토 러시아 위원회 NRC 소집을 제안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NRC는 원래 있던 회의 기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NRC는 지난 2002년에 양측 간의 협의, 협력을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양측은 이를 통해서 공동의 이해가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러시아가 지원하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교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NRC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게 2019년 7월입니다.
네, 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날짜도 제시를 했습니까?
네, 다음 달 12일입니다. 이날은 이틀 일정으로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 첫날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면 2년 반 만에 NRC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예.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서방과의 대화에 어떤 입장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서방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외교를 통한 해법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방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검토할 거라고 26일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예, 러시아의 요구라고 한다면은 이른바 안전 보장안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중순에 러시아를 방문한 캐런 돈프리드 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러시아의 안보를 요구하는 초안을 전달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한 송년 기자회견에서도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의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네, 러시아는 뭐 도리어 서방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러시아는 나토가 과거 했던 약속을 어기고 구소련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를 배치해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에 제출한 이 안전보장안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더 이상의 나토 확장 금지 그리고 이미 배치된 무기 병력 철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이르면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침공설을 일축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25일에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병력 약 1만 명이 한 달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본대로 복귀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해 있는 전체 병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네, 미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접경지대에 집결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력은 여전히 일대에 집결해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서방이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대응이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응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그건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 간 양자 접촉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회담할 거라면서 건설적인 대화와 결과를 보기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후에 아직 회담 장소나 시기 등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명예 대주교의 추모 물결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데스몬드 투투 명예의 대주교가 25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데스몬드 투투 명예의 대주교, 뭐 남아공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남아공화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위해 싸운 핵심 인물입니다. 투투 명예 대주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198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사인은 알려진 게 있나요?
남아공화국 대통령실은 이 투투 명예 대주교의 사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밝히진 않았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투투 대주교의 지식재산권 신탁 대변인을 인용해서 암 합병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장례식은 언제 거행되나요?
네, 다음 달 1일입니다. 투투 대주교 재단 측은 26일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보낸 후에 케이프타운에 있는 세인트 조지 대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성당에 이틀 동안 안치되고요. 이 장례 미사일까지는 매일 정오에 이 세인트 조지 대성당의 종이 10분 동안 울릴 예정입니다.
예, 이 세인트 조지 대성당이라고 하면 투투 대주교가 한때 봉직했던 곳이라고요?
네, 세인트 조지 대성당은 26일 밤에는 이 보랏빛 조명을 환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장례 미사일까지 매일 밤 보라색 불을 밝혀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할 예정입니다. 또 케이프타운 내 시청 건물 지역 명소인 테이블 마운틴도 장례 미사가 거행될 때까지 매일 밤 보라색 불을 켤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보라색 불을 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 보라색이 투투 대주교가 입었던 사제복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7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또 장례 미사 전날 밤까지 남아공화국 전역 제외 공간에 조기가 개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7일 라마포사 대통령이 따로 애도 성명을 냈네요.
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투투 명예 대주교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애국자이자 지성인이었고 억압, 불공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26일 추모 성명을 내고 그의 죽음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그의 용기, 도덕적인 투명성은 남아공의 억압적인 아파르테이트 정권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 데 영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파르테이트는 과거에 남아공이 시행했던 정책이죠?
네, 남아공화국의 소수 백인 정권이 1948년에 법률로 제정한 인종분리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투투 대주교와 넬슨 만델라 등 흑인 지도자들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지난 1994년에 철폐됐습니다.
네, 자, 바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추모 성명을 냈네요.
네,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투투 대주교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스승이자 친구 또 도덕적인 잣대였다고 추모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국제사회 반응도 한번 볼까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고인이 사회 정의와 자유, 비폭력 저항에 빛나는 등불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투투 대주교의 영적 지도력 또 유머 감각을 잊지 못할 거라며 그의 죽음을 기렸고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도 투투 대주교가 진정한 인도주의자라면서 인권에 대한 그의 헌신을 추모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요, 내년도 방위비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내각회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방위 예산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새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내년도 방위비로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네, 5조 4천억 엔, 미화로는 약 4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가 5조 3천억 엔, 미화로 약 460억 달러 규모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를 약간 밑돌았는데요. 이로써 일본의 GDP 대비 1% 상한선도 깨지게 됐습니다.
네, 일본이 오랫동안 방위비를 GDP 대비 1% 아래로 유지를 해왔죠.
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은 아닌데요.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암묵적으로 이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억제한다는 이런 기조를 대체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네. 자, 방위비의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신형 전투기와 이른바 게임 체인저 등 첨단 무기 개발과 연구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게 눈길을 끕니다. 일본은 내년 국방 개발과 연구 항목으로 약 26억 달러를 책정했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걸로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주목될까요?
네, 현재 운용하고 있는 F2 전투기를 FX 전투기로 교체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위한 예산에 1,000억엔, 미화로 8억 7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F2 전투기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걸로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2035년경까지 이를 FX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산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무기 도입을 위해서 11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네, 자 일본이 이렇게 방위비를 매년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또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안에서는 특히 최근 몇 년째 이런 이유로 적어도 GDP의 2%까지 방위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 어떤 입장인가요?
네, 당초 온건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졌던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 총리로 취임한 후 빠르게 여러 강경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일본이 선제 공격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위 예산의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본 각의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예산이 그대로 책정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초에 있을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수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미국이 항공 대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연말 미국인의 쇼핑 규모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인류 최대 규모의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해 지명해 상원으로부터 인준을 받은 연방판사가 40명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인 25일이 미국의 큰 명절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특히 많은 미국인이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러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올해는 그런데 여행에 차질을 빚은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일요일인 26일까지 3천 편에 가까운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미국에선 항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비행기가 예정대로 뜨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를 비롯해 승무원과 항공사 직원들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거나 또는 접촉자로 분리돼 격리에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인력 부족에 따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24일부터 항공편을 대거 취소하는 조처를 내놨습니다.
네, 항공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취소된 건가요?
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성탄 전 다음 날인 26일 취소된 미국 내 국내선 그리고 미국발 미국행 항공편은 모두 1,300편이 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700여 편이 취소됐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1,000편 가까이 취소됐는데요. 네, 이렇게 취소된 항공편뿐 아니라 지연된 항공편도 만 건이 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취소나 지연 사태가 벌어진 게 공항뿐이 아니라고요?
예, 항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소한 세 척의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이 선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된 항로를 변경해 출발지로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항공기나 크루즈가 언제쯤 재개된다는 소식은 있나요?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플라이트어웨어의 집계를 보면 27일과 28일에도 수백 편의 항공기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항공 대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전 미국인들 연말을 맞아서 여행길에 나섰을 텐데 아쉬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자, 지난해 팬데믹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항공사들은 올 연말에는 여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서 연휴 기간이라는 조종사와 직원들에게 이 추가 급여까지 약속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결국 항공편들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 미 서부 지역의 폭설 등 기상사태 악화도 항공편 차질에 한 몫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여행객 수치 몇 명으로 집계됐을까요?
네, 미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지난 23일 미 전역의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은 약 22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오히려 30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이 170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00만 명가량이 더 늘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80만 명이 여전히 더 적은 수치였고요. 크리스마스 당일 여행객은 153만여 명으로 2019년보다 90만여 명이 더 적었습니다.
네, 자, 앞선 전망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떨까요?
예,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항공기 결항 사태와 더불어서 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여행은 줄었는데요. 미국인의 소비는 더 늘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 쇼핑 대목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터카드 결제를 추적하는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에서 12월 24일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 팬데믹 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건값도 많이 오르고 또 물류난으로 상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었지만 소매 판매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예, 미국인들이 뭘 사는데 지갑을 가장 많이 열었을까요?
예, 의류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47% 증가했고요. 보석과 장신구류 판매가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매출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온라인 판매가 1년 전보다 11%, 2019년보다는 무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1% 가까이 됐는데요. 마스터카드 측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쇼핑 방법인 온라인 쇼핑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백화점 매출도 작년보다 21%, 2019년보다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치들이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을 분석한 거죠?
그렇습니다. 연말 소비와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수치는 내년 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소매협회가 이 상무부 통계를 바탕으로 올 11월과 12월 소매 판매 분석을 내년 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물류 대란을 우려해 10월부터 일찍 쇼핑 시즌 시작된 만큼 11월 소비가 주춤한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 판매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요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소식을 전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주의 기원을 밝힐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동부 시각으로 25일 오전 7시 10분 프랑스령 기아나의 우주센터에서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아리안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이 나사와 유럽우주기구는 공동으로 발사 장면을 외부로 생중계하며 역사적인 우주망원경 발사 소식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네,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면은 이 허블 망원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쏘아올린 망원경이 허블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뭐 우주나 은하, 별의 사진은 대부분 허블 망원경이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임스 웹은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제임스 웹은 저구에선 관측을 조립해서 통해서 최대 135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행성이나 은행계가 만들어진 기원을 밝힐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개발 자금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예, 나사는 제임스 웹 개발에 무려 9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뭐 돈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이 30년간 나사뿐 아니라 유럽 우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 망원경 이름은 지난 1960년대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나사의 2대 국장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웹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네. 자, 우주로 발사된 제임스 웹이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나요?
예, 제임스 웹은 발사된 지 27분 만에 아리안 5호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공전 궤도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접혀 있는 망원경 부품을 펼쳐서 고정해야 합니다. 자, 나사 측은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운용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6개월간 시운용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후 10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망원경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제임스 웹은 금빛 반사 거울 18개로 이루어진 주경인데요. 자, 반사 거울을 연결한 모양이 마치 이 벌집 형태이고요. 주경의 전체 지름이 6.5m에 달합니다. 이 제임스 웹은 빛의 영역 가운데 저그외선을 주로 포착해서 은하의 생성 과정과 생물체 또는 외계 행성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제임스 웹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인류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일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리를 우주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데려갈 타임머신이라며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요. 유럽 우주국의 요세프 아시아버 소장은 이 제임스 웹 발사 성공은 인류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해서 상원 인준까지 받은 연방 법원 판사가 올해 40명에 이른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상원으로부터 인준받은 캐서린 메넨데스 미네소타 연방지법 판사와 메리 딘크 워싱턴 동부 연방지법 판사까지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올해 상원 인준까지 받은 연방 판사는 모두 40명입니다.
네. 자, 전임 행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판사가 지명되고 또 인준까지 받은 건가요?
네, 40명의 판사가 인준까지 받은 것은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해 상원 인준을 받은 지방 항소법원 판사는 18명이었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첫해에는 12명에 그쳤습니다.
네, 자, 상원 인준을 받은 연방 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연방 고등법원 판사가 총 11명이고요.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9명입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바로 다양성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명에서부터 다양한 배경의 판사들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지난 3월에 첫 지명에서 11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은 흑인을 포함해서 9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첫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판사들이 많은데요. 자이드 크라이시 뉴저지주 연방지법 판사는 첫 무슬림계 미국인 판사고요. 플로렌스 펜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최초의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판사가 됐습니다. 한국계 여성 가운데 첫 항소법원 판사도 나왔는데요. 루시고 판사가 그 주인공으로 이달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준됐습니다. 인주된 판사 40명 가운데 80%가 여성이고요. 53%가 유색 인종입니다.
네. 자, 인준된 판사가 40명이면 지명된 판사는 훨씬 더 많았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11 순회항소법원의 낸시 아부드 판사 그리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제일 미셸 차이드 판사 등 두 명을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 다 흑인 여성인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는 총 75명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요. 연방 판사 지명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 주요 정책이 연방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진보나 보수 등 이념적인 사안으로 이제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가 낙태 제한법을 시행한 데 대해서 법무부가 이에 소송을 제기하자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고요.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을 막을 수가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민자 문제도 이런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이민자 유입을 제약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했는데 결국 연방법원 결정으로 다시 이 정책이 복원됐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하는 연방정부 직원 대상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역시 한 가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가면 강아지들의 아빠로 불리는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애견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브라이언 테일러 씨인데요. 테일러 씨의 애견 숍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필수 영업을 제외한 비즈니스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강아지들 미용도 해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뉴욕 애견 미용의 달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용실에 자주 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직접 집에서 머리 손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머리 손질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반려견들을 관리하는 건 사람 머리카락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뉴욕 거리에서 만난 반려견 주인들은 팬데믹 기간 이 반려견들 미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During the pandemic, I basically groomed her. You know, I tried my best with some machines.
인터넷으로 강아지 미용 관련 기계들을 사서 기본적인 털 깎기만 해줬다는 견주도 있었고요.
We just took the scissors and just cut the hair lower. We didn't try to style.
멋은 포기한 채 가위로 최대한 털을 짧게만 깎아줬다는 강아지 주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견 관리가 힘든 시기에 뉴욕시 할렘의 견주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애견 관리사인 브라이언 테일러 씨인데요. 테일러 씨가 운영하는 할렘 강아지 스파는 반려견들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물론 강아지 데이케어, 즉 강아지 타가소를 운영하며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at's Bean. That's Kayla. That's Ranger.
자신의 가게 뒷마당에서 뛰노는 강아지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불러주며 쓰다듬어주는 테일러 씨. 강아지들도 테일러 씨에게 꼬리를 흔들며 무한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My name is Brian Taylor, but most people know me as the Dog Father of Harlem.
테일러 씨는 자신의 별명이 할렘 강아지들의 아빠라고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들의 미용을 책임지며 얻게 된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테일러 씨의 데이케어는 실제로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못지않았습니다.
This is supposed to be my kitchen when I was the dog. They have cubbies.
원래는 자신의 부엌이었던 공간이 강아지들을 위한 부엌으로 바뀌었고 강아지들을 위해 천으로 만든 사물함도 한쪽에 빼곡히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테일러 씨 가게가 강아지들로 북적이지만 팬데믹 기간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들과 이웃 주민들의 기부와 기프트카드 선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Come on, guys.
테일러 씨는 이렇게 기부를 받은 것들을 애견 미용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는 견주들을 위해 썼다고 하는데요. 또 승합차를 이용해 찾아가는 애견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씨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온 이민자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건 허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It's part of our Muslim religion that dogs are inside. So when I came here,
자신의 가족이 믿는 이슬람교는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15살에 동생과 함께 유기견 한 마리를 구조했지만 어머니께 말도 못하고 지하에서 3주를 몰래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 냄새를 맡으신 어머니한테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 들켜버렸고 자신의 강아지를 입양해줄 집을 찾아야만 했다는데요. 테일러 씨는 바로 그때 언젠가 나는 꼭 반려견을 키울 거야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에 대한 애정은 테일러 씨의 직업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어머니는 테일러 씨가 대학 졸업 후 은행에서 일하길 바라셨지만 테일러 씨는 애견 미용 학교에 간 이후 관련 자격증을 따고 직접 애견 숍을 열었고 현재 성공적으로 애견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Grooming business across America is super successful.
테일러 씨는 그루밍이라고 하는 이 애견 미용 산업은 미 전역에서 호황이라고 했는데요.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애완용 개나 고양이가 1억 마리에 달할 만큼 많은 미국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애완 미용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테일러 씨는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흑인들이 관련 업계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격표가 없는 옷가게. 미 동부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가면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일반 의류 매장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옷걸이에 수많은 종류의 옷들이 걸려있고 신발과 장신구, 화장품, 그리고 한쪽엔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기저귀 등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이 넓은 매장에 판매원도 없고 심지어 계산대도 없다는 점인데요. 이 가게는 모든 걸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가게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환원이라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이 가게는 15년 전부터 이렇게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We serve domestic violence programs. We serve women coming out of incarceration.
이 단체의 니콜 모리스 상임이사는 가게에 전시된 제품들은 기부받은 것들로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나 감옥에서 출소한 여성들,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다고 했는데요. 또 미국에 갓 정착한 이민자나 보호자 없이 홀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환원의 창업자인 테리 스타지 씨는 이렇게 옷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당시 스타지 씨가 일하던 홍보회사가 한 자선단체와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선단체는 스타지 씨에게 이사가 돼서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사회는 전원이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They had decided we really had to find some way to get the women in our industry more.
자선단체에 들어간 스타지 씨는 좀 더 많은 여성이 관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타지 씨는 직접 수많은 보호 시설이나 기관에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여성들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같이 옷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환원 프로그램은 처음엔 집의 차고에서 하는 일명 거라지 세일 형태였다고 합니다.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다가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졌고요. 결국 이 대형 쇼핑몰의 한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We've set it up as a boutique. So when the women come in here, they feel like they're shopping.
스타지 씨는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실제 옷가게처럼 근사하게 가게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 뭔가 얻어가는 것보다는 진짜 쇼핑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게에 있는 것이 다 공짜로 돈을 낼 필요는 없고요. 자원봉사자들이 가게 안에 배치돼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This program actually helped me a lot. Emotionally and mentally, it took like
가게 손님인 제니퍼 씨는 이 가게를 통해 도움을 정말 많이 받는다며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곳에 와서 자신의 짐을 덜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환원은 현재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다는데요. 지금 매장이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 측은 기부 물품도 꾸준히 많이 들어오지만 가게를 찾는 여성과 어린이들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 원어민들도 문법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got a text from a friend, but I'm not sure if it's correct.
Well, let me hear what it is.
Okay. Well, at one point he wrote,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but I don't think that sounds right.
You're correct.
I got a text from a friend, but I'm not sure if it's correct.
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았는데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Well, let me hear what it is.
뭔지 들려주세요.
Okay. Well, at one point he wrote,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좋아요. 글쎄 한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But I don't think that sounds right.
하지만 옳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You're correct.
당신이 맞습니다.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난 주말에 뉴욕에 갈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I could have gone이 아니라 I could have gone.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원어민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것은 축약형 때문인데요. Could have. C-O-U-L-D, apostrophe, V-E 이렇게 줄이니까 could of처럼 들리는 거죠. COULD, could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동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For example, in the sentence,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However, the word of is a preposition.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그러나 of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OF.
The sentence needs a verb instead.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The confusion is caused by the shortened or abbreviated version of could have.
혼동은 could have의 줄임말에 있습니다.
It takes an apostrophe followed by the letters VE.
Apostrophe 다음에 VE를 씁니다.
The spelling then is COULD apostrophe VE.
철자는 COULD apostrophe VE 이렇게 됩니다.
In the example,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Have and gone are forms of verbs.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이 문장에서 have와 gone은 동사입니다.
Of is a preposition and would never appear after a helping verb.
Of는 전치사로 조동사 다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could 다음에 of는 올 수 없습니다.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은 틀린 문장입니다. I could have gone to New York last weekend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난 주말에 뉴욕에 갈 수도 있었어요. I could have gone이 아니라 I could have gone. 원어민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Every day와 every day를 혼동하는 건데요.
Every day together as one word is an adjective and means common.
Every day, 한 단어일 때 형용사입니다. 일상적인, 보통의 그런 뜻이죠.
But every day as two words is an adverb phrase and describes when or how often something happens.
하지만 every day, 이렇게 두 개 별도 단어일 때는 부사구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표현합니다. 예문 들어보시죠.
Every day I go to school.
매일 저는 학교에 갑니다. Every day가 한 단어일 땐 형용사라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으면 every와 day를 띄었어야 한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